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고통의 망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잃어봤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깊은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17장.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하나 있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 그 회당에 나가서 유대 사람들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바울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 몇이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를 따랐다. 그러자 믿지 않은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이 생겼다. 그들은 장터에 건달 몇 사람과 함께 떼를 지어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끌어다가 시의 관리들 앞에 세웠다. 그들은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자들이 이곳에도 왔습니다. 야손이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맞아들여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모두들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군중과 시의 관리들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그들은 야손과 다른 믿는 이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나서야 그들을 풀어주었다. 형제들은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베레아에 도착하여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열심히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이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리하여 유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또 신분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그리스 남자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로 와서 무리를 부추겨 소동을 일으켰다. 형제들은 곧바로 바울을 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안내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베리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무척 괴로웠다. 그리하여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사람들을 만나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날마다 광장에 나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도 토론을 벌였다. 몇몇 에피쿠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무식한 떠버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 자가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선전하는 모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고 의회에 세워놓고 말하였다. 당신이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듣거나 이야기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의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교심이 깊은 분들입니다. 저는 아테네 시내를 두루 거닐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씨가 새겨진 제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분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사람이 채워드려야 할 만큼 무슨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분을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인간이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기술과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일 따름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상을 떠나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모든 곳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심판의 일을 맡으실 분도 뽑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되자 바울은 의회를 떠났다. 몇몇 사람이 바울의 편이 되어 믿는 이들이 되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레오바고 의회 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Is that his voice I am hearing? Come away, my precious one. Is he calling me? Is he calling me? I will rise up, I'll rise up. Then I'll bow down.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레미야서 제7장.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통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괴익과 어리석은 고집도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그래서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네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버리셨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I love you day and night. I love you all of life. I love you.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낸 서신들이 상당히 사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편지는
개인의 관계나 교제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이나 훈련 또는 이단의 경계를 당부하고 가르치는 데서 개인적인 편지이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들을 위한 당부들이어서 공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는 기록한 장소나 기록 연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이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고 이해되며 교회의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적인 것들보다는 내용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1세기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내진 서신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 것은 1세기 당시에 벌써 이런 문제들이 있으므로 그 후 2000년이 지난 오늘의 교회들의 문제들을 그때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에 나타나는 대로는 디모데는 어리고 마음이나 육신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면서 바울의 지도를 받아 보냄을 받은 교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했지만 전체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조직을 세우고 문제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스스로의 경건을 위해 매진하는 것을 볼 때는 일반적인 기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이 되는 한 구절을 선택한다면 3장 15절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는 말씀인데 어쩌면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수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라는 축복입니다. 바울 사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어느 누구에게나 자긍심을 가질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고 비록 아들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제자들일지라도 이것이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귀중성을 강조하는 데서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고백과 자존심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 1절 상반절에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 불완전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상이 과학도 아니요, 정치도 아니요, 값나가는 황금이나 보석들도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와 연결되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함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적인 징조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면서 과연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몇 억 불을 지불하고라도 달이나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들에라도 살 곳을 마련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볼 때 이 역사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2절 상반절인데 편지의 시작에서부터 바울의 애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되게 믿음의 자녀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생소한 표현은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나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참이라는 수식어를 써가면서 육신의 아들이기보다는 영원한 세계 속에 함께할 아들이 더 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존경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타나는 대로 바울의 1차 전도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 성 밖에 내쳤고 14장 19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둘러선 제자들 중에 디모데가 있었고 20절이죠. 바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을 결심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이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이후 디모데는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빌레몬서 6권의 책에 보내진 편지에 연관되어 나타나고 에베소 교회는 물론 문제가 있는 교회들마다 보내지는 내용을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나서 자라 바울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절 하반절인데 아들로 여기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제자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에 더해진 것은 긍휼입니다. 앞에서 표현한 대로 연약한 육체의 때로는 마음 약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긍휼로 붙들어 주심을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교훈이나 신화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간단한 인사와 축복 후에 바로 중요한 신앙적 논리로 들어갑니다. 3절에서 20절인데 그 첫째가 이단에 대한 경계와 함께 율법을 바로 사용할 것과 자신의 신앙적 자세를 본받을 것을 명하는 것으로 실천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 본서의 집필의 목적 중의 하나인 신앙적 논리를 증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3절 상반절인데 둘이 소아시아인 에베소에 전도하다가 바울이 유럽인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디모데는 에베소에 계속 머물 것을 명령한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반절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는 과제를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막게 하려고 에베소에 남겨뒀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는 대로 에베소는 아시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역시 여기에도 잡다한 이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에도 침투하였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이 어린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디에서나 어른들이 말이 더 호소력이 있었고 아직 젊은 디모데가 그런 건전치 못한 믿음을 대항해야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되었을 것을 짐작해 보는 것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를 구원하여 즉 이 일을 감당하도록 머물러 두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3절 하반절인데 건전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훈이 아닌 당시 아시아에서는 유대교와 적당히 혼합된 영지주의가 신앙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교훈이 가르쳐져야 하는 곳임에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틈을 타서 철학의 우월성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율법을 들먹이며 건전한 신앙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디모데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어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4절 상반절인데 이것이 어쩌면 다른 교훈의 내용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전해진 그리스 신화들은 말 그대로 신화에서 비롯되었고 끝없는 족보는 유대인들의 전승되어 오는 선민의식에서 온 자긍심이었습니다. 신화에는 족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유대주의와 혼합된 이단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화는 근거나 역사를 가지지 못하는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구하고 이러한 신화는 어디에나 있어온 무용담들일 뿐입니다. 이것은 역사와 사실을 기록한 성경과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들은 성경도 신화로 취급해버리는 데서 믿음의 간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족보도 후손된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조작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과거에서는 사고 파는 우스꽝스러운 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왜 이런 것에 몰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것들에 마음을 둘 필요가 있지 근원이 분명치 않은 만들어진 이야기나 지금 자신이 온전치 못하면서 끝없이 족보를 들먹이는 것은 전혀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만들어진 신화나 사실적으로 훌륭했던 조상들도 경건하게 삶을 살지 않는 한 믿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4절 하반절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다툼과 혼란을 가져오는 것뿐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여기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의 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변론은 믿음과는 반대된 논쟁과 말싸움이 되기 때문에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런 모든 것들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다는데 호소력이 있습니다.
주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빈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젖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제자는 함께 길을 가는 나그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그들의 절망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들과 함께 길을 걷던 바로 그 나그네가 그들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최초의 여인 하와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후 하와는 자기가 낳은 후손이 그를 구원할 자라고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소망의 대상은 달랐지만 하와의 마음도 먼 훗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께 두었던 그 소망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는 인생에서 적어도 두 번의 큰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날 때가 처음 겪은 절망이었다면 사랑하는 아들, 곧 여자의 후손인 그녀의 아들을 잃었을 때가 두 번째 절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와는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사람들을 떠나 방황하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랬듯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절망과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진 가엾은 여인,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옛 모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자기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지만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먼 옛날 하와의 한숨처럼,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절망처럼 역사 이래로 인류는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하와처럼 그리고 두 제자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농산에서 죄를 지은 후 낙원을 잃었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언젠가 그들을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포로들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차례대로 받았지만 언젠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후 절망에 빠졌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무덤에 묻히셨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지도하고 나라를 지킨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예레미야 15장 1절에 나온 대로 모세의 필적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 그의 어머니 한나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에게는 그를 신앙으로 키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신앙으로 키운 사람도 그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지파의 자손이었는데 그에게는 한나 외에도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심히 격동시켜 번민케 했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집에 올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사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나에게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아이가 젖을 때자 그를 데리고 엘리제 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아이 사무엘을 늙은 엘리제 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내가 아무리 서원해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차마 그런 노인에게는 못 맡겼을 것 같습니다. 엘리제 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도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이를 선뜻 맡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를 맡기고 돌아가는 한나의 뒷모습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맡기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을 사슴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자신의 두 아들도 제대로 신앙교육 못하는 엘리제 사장에게 아이를 맡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사랑하는 아이를 드렸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낳은 아이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말에 맡긴다에 해당하는 구절을 cast out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염려를 맡긴 후에 다시 찾아와서 계속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다시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약한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여인이 신실한 자녀를 신앙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